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ah,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안보리는 오늘 회의에 앞서 어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복수의 안보리 대북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활동을 멈출 것을, 미국과 한국에는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왕 부장은 최근 한반도 사태는 양측이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열차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6일 미한연례 합동훈련 시작에 맞춰 미사일 4발을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 결의 위반에 맞서 일본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뒤 미국은 어제 한국에 사드 첫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사드는 불필요한 장비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 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나 어제 기자들에게 사드는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 등에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려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계획이라며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북한을 설득하는 데 사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수출 제한 품목을 판매한 중국 기업이 미국 정부에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법무부는 어제 통신 관련 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넘긴 혐의로 미국의 수출 관리 규정과 대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업체 ZT 이사가 11억 9천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당사국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한 행동 강령 초안이 마련됐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에 분명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며 이로써 행동 강령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은 지난 2010년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갈등을 모면하기 위한 규칙 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해 남중국해의 긴장 상황은 다소 누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낮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블로 클림킨 외무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림킨 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틸러슨 장관이 자신에게 그 같은 확신을 줬다며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주요 우방인 만큼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선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림킨 장관은 또 틸러슨 장관과 러시아가 민스크 평화협정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가 공격적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또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되돌려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틸러스 장관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늘 무장괴한들이 수도 카불의 병원을 공격해 적어도 3명이 숨졌습니다. 목격자들은 자살 폭파범이 400개 병상이 있는 카불 도심의 사르다르 다우드 칸 병원 정문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다른 공격범들은 시설 안으로 침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부 관리들은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8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군축회의, 동남아 국가연합 등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제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한중일 세 나라를 방문합니다. 한국 정부는 틸러슨 장관이 서울에서 대북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과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사드의 한국 배치 반대 입장도 거듭 천명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과 공동 성명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7일 채택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동이 핵무기 운반 시스템의 개발을 돕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대신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이뤄진 총 1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난해 9월 9일 핵실험에 이어 안보리의 반복된 성명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이번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전면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상황을 계속해서 긴밀히 주시하고 기존 결의에 따라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이번 언론 성명과는 별도로 8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미국과 일본의 요청으로 북한과 비확산 문제에 대한 회의가 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호를 통해 북한에 대해 어떤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 회원국 외교 장관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장관들은 8일 아세안 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6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는 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발사로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세안은 영내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해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은 지난달 14일에도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각국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 담당 대사는 7일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The DPRK has once again defied the wil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its latest violations of UN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 의지에 역행했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반복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이며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김인철 차석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This clearly demonstrates the DPRK's reckless pursuit of prohibited weapons.
북한의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일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금지된 무기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과 한국 외에도 일본과 캐나다,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페루 등 19개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도발적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China is opposed to the missile launch by the DPRK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의 포콩 부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대사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금지하는 분명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알렉세이 보로타프킨 대사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이런 입장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북한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t would certainly jeopardize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and drive the situation of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영내 평화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한반도 상황을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의 포콩 대사도 미한 연합 군사훈련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우드 대사는 미한 연합 군사훈련은 방어적 목적의 훈련으로 지난 40년 이상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실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또 사드는 순수한 방어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HAAD system in the ROK will be focused solely on North Korea.
우드 대사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시스템은 오직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국의 기존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주변국들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해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와 백악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조치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will travel to Japan,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arch 15th through 19th. his first visit as secretary.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중 각국 외교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전략적 조율을 포함해 양자 다자 간 사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과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미국은 지역 내 파트너와 동맹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너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이 최근 중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번 방문은 중국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러나 토너 대변인은 사드가 북한의 위협에 따른 방어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드는 틸러슨 장관의 이번 방문의 주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a that this is not meant to be a threat and is not a threat to them or any other.
이미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사드가 중국에 위협을 가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또 사드는 지역 내 어떤 강대국들에도 위협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응한 방어 체계란 점을 토너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Japan and South Korea and doing what we can to protect that region in particular. From an attack from North Korea, we understand.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이해하지만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안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방문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15일부터 19일까지 일본과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취임 후 첫 동북아시아 순방에 나서는 틸러슨 장관은 17일 한국에 도착해 1박 2일간 미한 외교장관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7일 기자설명회에서 틸러슨 장관의 한국 방문 추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 문제 공조, 그리고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간 협력, 그리고 최근 동북아 지정학적 상황 등에 대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협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틸러슨 장관의 한중일 3국 순방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이 높아지고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일부 장비가 도착한 상황에서 발표돼 주목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미국 내에서 선제 타격론과 전술핵 재배치 등이 거론되는 만큼 틸러슨 장관이 이번 순방 기간 던질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동북아 3국 방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실질적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의 설명입니다.
신문에 났더라고요. 중국 기업 하나가 이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통신 장비인가? 그걸 이제 북한에 수출한 게 이제 제재 위반인데 그런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북한을 제대로 압박하지 않으면 이런 뭐 세컨더리 보이콧 등 중국의 기업이나 단체에 피해가 되는 그러한 조치를 미국은 더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이 아마 중국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틸러슨 장관은 또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보복에 나선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갈등은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은 물론 동북아시아 정세와도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사드 문제와 관련한 파급 효과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이번 순방의 주목거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다시 한번 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중국 측에게 요구할 것이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압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 거고.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이 이번 한국 방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함께 중국의 반발을 넘어 사드를 배치하고 북핵 압박 공조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해법을 제안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과 한미 양측은 서로를 향해 치닫는 형국에서 모두 멈춰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계속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은 군사훈련으로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양측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를 위해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모든 당사국들을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북핵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협상 궤도로 되돌리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처음 제시된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왕이 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사드의 관측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고 중국의 전략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고 이는 이웃나라로서의 도리를 어긴 것이자 한국의 안보를 더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한국의 사드 배치 과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잘못된 길에서 더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북한 당국의 김정남 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량살상 무기로 살인을 저지르는 북한을 협상에 진지한 나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남 씨는 북한 당국에 의해 혹은 북한 당국의 지령에 따라 국제 협약에 의해 금지된 화학무기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김정남 was assassinated presumably by or at the behest of North Korean authorities by means of a chemical weapon.
러셀 차관보는 7일 워싱턴의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뉴욕에서 추진되던 미북 비공식 회동이 무산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달 초 뉴욕 유엔 본부 인근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미국과 북한의 반관 반민 대화는 미 국무부의 비자 발급 거부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의기양양하게 미국에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에 맞지도 않는다는 것이 모든 이들의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Under that circumstance, I think all of us thought the notion of some North Korean diplomats prancing into the United States was unseemly.
미 정부 당국자가 북한의 김정남 살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러셀 차관보는 지난 2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가 김정남 씨 살해 등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북한 연루 의혹을 직접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대량 살상 무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국과 이웃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일본 쪽으로 유엔 안보리에 따라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거듭 발사하는 것은 북한을 국제 규범과 약속에 따른 협상에 진지한 나라로 볼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A North Korea that will commit murder via WMD that will threaten the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its neighbors.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소통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미국은 학자들 간의 대화 외에도 북한과의 다른 채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의 목적은 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크게 높이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 대화에 중요한 의제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에 대한 우려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think that China's objections, if in fact they are based on China's security concerns, are unwarranted.
이어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데 쏟는 에너지와 영향력을 보다 나은 용도로 돌려야 한다며 막다른 길로 치닫는 북한을 설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활용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ope that China would devote the energy and the leverage that it is putting into economic pressure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to a better use.
특히 사드 배치는 미한 동맹 간 공동의 결정이며 이는 오로지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 등에 대한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려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격에 대한 방어용일 뿐이지 중국 등 어느 나라의 안보 이해도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언제나 자국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한다며 중국 역시 미국과 한국의 그런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중국을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누군가 미국, 일본, 한국을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바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도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비공개로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논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새 행정부가 과거 대북접근법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교훈 등을 평가하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을 마련 중이라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미국은 언제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다른 방안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always make clear that a negotiated resolution is preferable to the alternatives.
러셀 차관보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미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북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고 방어할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 씨의 아들 김한솔이 사건 발생 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한솔은 아버지가 살해됐으며 지금은 가족과 함께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 발생 24일 만에 숨진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이 인터넷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인 유튜브에 8일 올려진 KHS 비디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서였습니다.
Hi,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이 동영상에 혼자 모습을 드러낸 청년은 자신을 북한 출신인 김한솔이며 김일성 가족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여권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권의 신상 정보가 적힌 페이지를 펴드는 장면은 가려지는 화면 처리가 돼 여권 내용을 확인할 순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차분한 어조로 40초쯤 한 영어 발언에서 아버지가 며칠 전 살해됐고 자신은 지금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있다며 지금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청년이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은 또 이 동영상 말미에서 자신을 도와준 단체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영상의 게시자로 등록된 천리마 민방위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김정남 피살 이후 그의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와 재빨리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한 시기에 한 가족의 인도적 대피를 후원한 네덜란드 정부와 중국 정부, 미국 정부,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또 다른 정부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특히 주한 네덜란드 대사에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가족의 현재 행방이나 탈출 과정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천리마 민방이라는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체가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의 도피와 망명을 돕고 김정은 체제에 저항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민간단체일 가능성과 실제하지 않은 유령단체의 가능성 등 엇갈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한솔이 동영상에서 모습을 보인 배경에 대해선 자신과 가족들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입니다.
북한 관할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일 거예요. 본인의 현재 위치가 이제 그 사실상 망명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존재를 알리고 보호받고 싶은 거겠죠.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단체 대표는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이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솔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후속 영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한솔은 그동안 마카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중국 당국의 신변 보호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엔 아버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김한솔 가족의 도피 경로와 천리마 민방위가 어떤 단체인지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국제 원조 사용에서 투명성을 개선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새 기후변화 문제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했고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 외무상 등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했다고 한국 아산연구원의 최현정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우선 관심이 특별하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2011년도에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에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이제 북한 지도자들이 주로 노작이라는 이게 정책 기조를 담은 글이거든요. 이거를 공개하면서 이제 정책 기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김정은이가 최초로 공개했던 노작이 바로 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에 대응하자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북한은 몇 해 전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두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뚜렷한 온난화 경향과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사회 경제 및 환경적 기반의 구축과 적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생하는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과 이에 대한 주요 적응 조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던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교수는 BOA에 북한 관리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것을 이제 자기네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이제 우리 이 회의에 갈 때 제가 16명의 그 전문가들, 교수들을 이제 같이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도 그 북한 사람들이 그 기후변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놀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 교수는 북한 관리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기후변화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체제 보존과 경제적 이득 때문입니다. 아산연구원의 최현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고난의 행궁 등 과거 경험을 통해 기후변화가 자신들 체제에 미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이미 장마단 탄생이라든지 혹은 뭐 중앙집권적인 공공배급제도가 파괴되든지 뭐 이런 정권에서 원치 않았던 사회적 배경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아 기후변화 혹은 자연재난이 유발하는 체제 유지에 반하는 위험성이 충분히 학습되었다라는 거고요.
큰물 같은 기후변화가 가져온 재해가 그저 재해로만 끝나지 않고 북한 사회를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시키는 등 기존 체제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최현정 연구위원은 이런 사실을 간파한 북한으로서는 체제 유지 차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이유로 경제적 이득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벤저민 하비브 교수는 북한이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Technology transfer in the energy sector, particularly related to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is interesting because it's really
재생에너지를 개발해 기후 변화도 막고 자신들의 부족한 전력 사정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또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북한으로서는 다른 나라의 탄소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볼 수도 있다고 하비브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개발 같은 기후변화 대책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해외 원조나 협력도 북한 정부가 원하는 경제적 이득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로부터의 지원으로 관련 사업 집행에 필요한 돈과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북한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벤저민 하비브 교수는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꼽았습니다.
The nuclear politics is the obvious one. That clouds any kind of engagement on any issue with North Korea.
북한 핵 문제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북한의 노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비브 교수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부의 지원이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을 둘러싼 위험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투명성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로 꼽혔습니다. 한국 아산연구원 최현정 연구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목으로 국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북한 사회에 골고루 전파되는 게 아니라 중앙의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가 하는 이 의심이 옛날부터 모든 국제 지원이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들었던 의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심을 이 좀 투명하게 해소해 주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기후변화 대책이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도시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증산을 앞세우는 정책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산림 복구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경희 교수는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연구원 역시 산림 생태계의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북한 정부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문화와 예술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해 알리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잘 지냈어요?
네.
별로 안 지냈구나. 잘 지냈어요?
네.
그럼 몇 번 공부한다 그랬을까요? 우리 아카데미가?
6번.
6번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 4월
건국대학교 농업생명과학부 강의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이곳은 통일의 꿈을 꾸고 있는 청소년들 차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에서는 미래 통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 비전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것들을 좀 준비하는데 어떤 모습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거에서 통일과 나눔을 함께하는 통일 비전 아카데미라는 아카데미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남한 청소년 할 때 청소년들만 생각하지 않고요. 청소년들, 탈북민 청소년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배우는 가운데 그걸 가지고 통일의 청소년들이 문화 창출자로 하기 위해서 총 6개의 활동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통일 이야기 대신 문화로 통일을 풀어가자라는 의미로 사진과 합창, 동영상 제작, 그림과 연극, 그리고 글쓰기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민규 사무국장은 통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 특히 남한의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까지 다 함께 어울려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일 미래 세대가 이 한반도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남한 청소년들만이 살아가는 이곳이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가는 곳이고 또 저희는 한 민족뿐만 아니라 이곳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 다문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 미래 세대라고 얘기를 할 때 남한 청소년, 그다음에 저희는 탈북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통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되어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강사와 함께 통일과 접목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미술 수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딱 맞춰서 해도 되고 얘처럼 이렇게 남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한 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붙일 거야.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 사전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골키퍼라고 하는 거를 북한에서는 문지기라 그래요. 그래서 골키퍼 문지기 이렇게 같이 쓰고 북한에서는 외래어를 한글로 많이 바꿔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표지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줄이자라는 의미로 학생들이 남북한 언어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인 만큼 언어사전에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려놓고 학생들의 개성을 살려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술 시간 함께하고 있는 강사 하선영 씨입니다.
우리가 통일하면은 어떻게 소망이나 희망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가 가장 클 텐데 그 문화적인 차이를 통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함께 다른 것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하지 않고 인정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나갈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세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합창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음악 강사 윤지아 씨는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면서 이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함께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어른들이 많이 염려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통일에 관심 많은 친구들도 있다. 이 나라 우리 민족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기쁘죠.
통일비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식도 한 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웨일즈 국제학교에 다니는 이예지 학생입니다.
저희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과목이나 그런 분야에서 통일을 접근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통일 세대로서 좀 이런 문화를 우리가 하나로 통합될 땐 우리의 문화도 중요하고 북한의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서로 배려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강민수 학생은 통일된 한반도를 생각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통일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은 곧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참해서 그냥 저희 세대가 그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행동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부터 진행해온 통일비전 아카데미는 4월까지 이제 두 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이 시간을 정리하는 전시회도 열게 되는데요. 평화한국 서민규 사무국장은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하얀 백지 상태에서 미래 통일된 대한민국을 알록달록 아름다운 색깔로 그려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들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거,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거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런 통일 교육들 잘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이 우리 통일을 앞당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됐다는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날이 정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선고일이 이틀 뒤인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기각 선고가 내려지면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시간 30분가량의 재판관 회의를 열고 선고일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오늘 오전부터 서울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잇따랐습니다. 헌재 앞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요. 또 광화문 광장에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시국 선언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지금 재판관들의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표결이 언제 열릴 것인지 결정문 작성하게 되는 이틀간 그 긴장이 아주 팽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탄핵 인용과 기각, 최종 결과는 10일 오전이면 판가름이 나겠는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상황도 계속 고려하고 있는 것 같군요.
맞습니다. 이 선고 날짜가 나왔다는 의미는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선고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한국은 다음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필요하다면 아주 그 시기가 급박하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국민적인 관심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모든 한국 사람들이 실시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고고도 방어미사일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보복성 조치 이후에 한국 사회 곳곳에 그 영향으로 풀이되는 현상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주요 고궁 등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네네.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또 이 종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 달 사이에 36% 넘게 줄었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뭐 1월 달과 2월에는 하루 평균 5,200여 명 정도가 고궁을 방문했었는데 외국인들이 3월 들어서는 하루 3,300명 정도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드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실 경복궁 등 고궁이나 명동을 찾아가면 이곳이 과연 서울인가 중국의 어느 도시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든 중국인 관광객 탓에 경복궁에서는 중국어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보도기사가 또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전용으로 받아들였던 호텔과 모텔 여러 곳이 손님이 줄어들어서 없어서 폐업을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사드 배치 관련 보복성 조치로 이 한국 경제 전반의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산업계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일고 있는 그 롯데마트에 지금 집중된 듯한 관련 제재들이 중국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게도 이 불똥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한국의 올해 수출 그리고 내수 경기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경기의 지속성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면서 한국 국민과 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국과 경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시위를 벌였던 1908년 3월 8일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이 세계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기념하는 날로 정했는데요.
네네.
오늘 한국에서도 이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군요.
네네. 그 30여 개 여성단체가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서울시청에서 한국여성대회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여성단체들이 주관하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말로만 외치는 남녀평등이 아니라 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불평등의 문제를 찾아내서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이끌어간 그 여성운동의 현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또 여성운동에 앞장선 그 공로자에 대한 수상도 했고요. 남녀평등의 걸림돌이 된 인물들을 선정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계에서 열린 여성의 날 행사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기 퇴근 시위였습니다. 여성노동계가 주최한 시위였는데 참가자들이 3시 스톱, 3시에 멈춰라 뭐 이렇게 쓰인 머리띠를 쓰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은 세상을 요구했습니다.
네, 이 3시 스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남녀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꾸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네.
이 3시 스톱이라는 것은 같은 직이나 조건의 남성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임금을 생각하면은 여성들은 6시 퇴근이 아니라 3시에는 먼저 퇴근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아, 네. 남녀 근로자들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64%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의 남성 근로자들이 100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여성은 평균 64만 원을 받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모인 여성단체 회원들이 이런 월급 거부한다. 이런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 형식의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연 것입니다. 이 한국 여성단체연합 성평등으로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은 38 여성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구글이 역사를 바꾼 저명한 17명의 대표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도 한 분이 있네요.
네네. 그 지난 1998년에 타계한 이태영 변호사가 역사를 바꾼 세계 대표 여성에 올라 있어서 한국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태영 씨는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애쓴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녀 친권 행사 그리고 재산 상속에서의 남녀 차별을 없애자고 주창을 했고요. 이 동성동본 금혼 폐지, 호주제 폐지 등에 앞장섰던 여성 사회운동가입니다. 이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 씨는 북한과도 아주 인연이 많은 인물인데요.
네.
북한의 여성 정책을 연구했고 사실 또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태어났고요. 평양에서 보통학교 졸업했고 또 평양 여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합성 약품은 불법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화학적 향정신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물질은 여러 형태로 변형돼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합성 화학 물질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새로운 화학 물질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 또한 무척 어렵습니다. 실제로 합성 약물, 특히 아편 성분과 유사한 마취제의 일종인 합성 오피오이드는 불법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장 파괴적인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처방전이나 불법 사용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 사례가 3만 3천 건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이 가운데 60%는 펜타닐과 같은 헤로인과 합성 오피오이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약품의 제조와 유통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이스 알레가 국제마약단속 담당 차관부는 2월 말 방콕에서 열린 회의에서 불법 마약을 거래하는 국제 범죄 조직들이 우리 사회를 해롭게 하는 이런 합성 물질에 더욱더 손을 뻗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조직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공급처와 유통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알레가 차관부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700여 종의 새로운 향 정신성 물질이 개발됐는데 이러한 물질의 오남용과 확산을 통제하는 국제적 체계는 이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야 할 네 가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육과 예방. 치료를 통해 처음 약물에 손대는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국제사회가 새로운 약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약물의 국내 유입을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불법 마약 통제와 관련한 국제적 조약을 활용해야 합니다. 알레가 차관부는 국제사회가 향 정신성 물질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마약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자발적인 협력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